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인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들어가는가 잠깐 보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갈라진 자리에 세워진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우연히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직접 약속하시고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뒤로한 채 그는 스스로 계산합니다.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스스로 이른 마음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왕. 왜 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자리에서 스스로 계획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열심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히 그런데 마음대로라고 하는 여로보암 왕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계속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요 세 명을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나라가 갈라지기 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지지난주에 남유다의 왕 누구? 네, 르호보암. 그리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더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통일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의 세 왕을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자, 오늘 여로보암 열심히 그런데 마음대로. 이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범죄함으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들이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잘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잘 사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 되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처음 오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열심히 말고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가 참 좋은데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스콧 애덤스가 쓴 열정은 쓰레기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열정은 결과가 아니라 부산물이다. 열정은 결과가 아니라 부산물이다. 자, 요 말을 조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하여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열정을 찾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스콧 애덤스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행동을 하다가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열정이 생기는 것,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다음 문장을 읽어드리면, 좋아하는 걸 찾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는 능력을 키워라. 실력을 만들지 않으면 열정은 그냥 감정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일단 하면서 만들어가라.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운동 매니아가 스포츠 샵을 하겠다고 하면 절대 대출해주지 마라. 망할 확률이 많다. 이게 안 와닿으면 우리나라식으로 치킨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치킨집을 내겠다, 그거 하면 망할 확률이 많다. 내가 좋아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이게 인생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날에 그런 우화죠. 어떤 양반집에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양반이 하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한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 하인을 부르는데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한양을 갔대요. 왜 보내는지 듣지도 않고 열심히 갔다 오는 겁니다. 이런 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기는 하지만 쓸 수 없는 종이죠.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열심히와 잘. 제가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헤어샵에 갔을 때입니다. 저도 갑니다. 헤어샵에 가요. 어떤 곳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손질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괜히 미안한 것 같아요. 반값만 받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반값을 낸 적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시간이 짧아도 이 머리에 똑같은 정성과 똑같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깎아주고 제 돈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헤어샵에 가겠습니까? 저는 돈 다 내더라도 잘 열심히 책임지고 깎는데 갑니다. 저도 골라서 갑니다. 자, 열심히 하는 것, 뭐 그런 거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물음을 우리들이 묻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로보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왕들의 잘못이 나올 때는 여로보암의 범죄함을 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이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씨앗이 되었던 것은 그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가 선택한 일일까요? 그의 선택이죠.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면 늘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참 죽어서도 괴로울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세계의 모든 교회가 매주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지만 그 역사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누군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런 물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묻고 있는 질문,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렀을 때 그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시려고 여로보암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로보암이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세겜을 왕국의 중심지로 잡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 28절에 가면 이에 계획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워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의 마음대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에 들어온 여로보암이 이렇게 일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불안의 이유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열 지파를 주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불안함은 우리의 삶이 꼭 망가지거나 잘못됐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위와 명예도 주셨는데 왠지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왜?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안감.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왕국을 하나님의 마음에 떠난 사람이 다스리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불안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저도 불안하니까 여러분도 위로가 되죠. 야, 나도 불안한데 목사님도 불안하구나. 자, 제가 불안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불안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병삼 목사입니다. 제가요 어립니다. 아, 진짜 어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오해하니까 제가 늘 어립니다, 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어리다고 말을 하면 내가 혹시 조금 실수하거나 내가 조금 미숙해도 용서되고 익스큐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립니다, 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았어요. 제가 어느 해인가 변화산 특별 새벽교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러서 세운 이유, 그것은 네 삶에 네가 어리다고 하는 불안감으로 살아가도록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을 목양하라고 너를 불렀다.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어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내가 어리다고 내 어떤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목양하라고 부르셨으니 그때부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으면 제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부터요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 안수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린 사람이 손을 얹는 것이 늘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고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제가 그때부터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 찾아왔던 불안감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불안함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 불안감이 찾아올까요? 불안감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로보암이 불안함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안함의 원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이 지중해고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보이죠? 응? 예? 딱 나서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인데 바로 이 경계선 밑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 나를 죽이고 다시 유다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 이 여로보암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의 잘못,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첫 번째, 백성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 절하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 여기서 금송아지는 어떤 형상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상은 물론 다른 신도 우상, 다른 이방의 신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거기에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금송아지는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실 때도 늘 이 성막과 함께 이동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데 인간들은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형상이 있는 곳에 여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 하나님을 벗어난 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우상을 만드는 순간,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거룩함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할지 모르지만 이곳을 벗어난 곳에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상 앞에서만 척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전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어요. 10계명의 부록편으로 11계명과 12계명 알려드릴까요? 하지 마요. 11계명, 11계명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말라. 12계명 들키더라도 같은 교회 교인에게는 들키지 말라. 그러면 돼요. 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얼마나 빨리 타락하게 만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신당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신당을 만들었을까요? 똑같이 이어지는 얘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여기에만 모셔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함께 이 예루살렘이 아닌 북이스라엘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 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종교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하지만 이 건물 때문에 하나님을 이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똑같은 거 경험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마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이 건물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인데, 우리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빠르게 타락할 수 있는지 몰라요. 또 문제가 무엇이냐? 죄가 된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유사 종교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할까 봐 두려워서. 오늘 본문 3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32절. 자,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말이 여기에 다 들어있죠. 성전과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 비슷한 장소에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가 능숙하게 제사를 드렸다. 무서운 거예요. 능숙하게 제사를 드렸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어제부터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설교를 남겨놓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섭니다. 제가 매번 저 밑에 앉아서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똑같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고 올라설 때 저에게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 익숙해져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사람이 될까 봐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매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익숙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어떤 예배도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자,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근데 질문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면 우리들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절대로 불안하지 않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열심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예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내 속에 찾아오는 평안함, 그게 참된 예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두 두려움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요.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의 순간에, 야, 이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분명해.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올바른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경쟁해야 되는 것, 그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어떤 화려한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될 터인데 그는 그 친밀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로보암의 문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경쟁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경쟁하니 불안할 수밖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니 죄가 찾아올 수밖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제가 오래전 군대 군목으로 군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의 사단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위 계급증을 달았지만 사단장하고 이렇게 이제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번병을 거쳐서 이렇게 사단장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 당번병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우의 회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대화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친구는 늘 사단장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말이었어요. 사단장님이 편안해야 제가 편안합니다. 아, 남자들만 공감이 될까? 아, 아내가 편안해야 우리 인생이 편안한 거 맞죠? 하나님이 편안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분명한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한 3주쯤 후에 제가 요 내용을 이제 풀로 다 이제 읽어드릴 텐데,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 옛날에 뒤죽박죽 영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읽고 이제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어린 시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긴 시간을 거쳐서 올라왔고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봉독합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가 회중들의 지겨워하는 모습과 경멸하는 얼굴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아버지를 불렀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예배는 저런 아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고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쩔뚝거리며 긴 시간을 올라와 어렵게 성경을 읽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영성이 있는가? 그 아이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지적인 사람들에게 영성이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찔리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준비 안 된 걸 잘 못 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줄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도 잔소리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전 예배에 목숨 건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우리들이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영성을 보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누군가의 모습 가운데 영성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어린애가 시장에 가서 강아지를 보고 와서 엄마에게 계속 조릅니다. 엄마, 나도 강아지 하나 사주세요. 모든 엄마가 그랬듯이 안 돼. 그거 누가 키우려고? 누가 돌볼 건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돌볼 테니까 꼭 사주세요. 엄마가 돈을 주고 아이에게 가서 강아지를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다 시장에 가서 샀잖아요. 갔더니 강아지를 파는 아저씨가 이렇게 강아지를 보여줘요. 네 마리가 있는데 아이가 저 구석에 움직이지 못하는 강아지를 지목합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 강아지 잘 걷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해. 다른 강아지 골라. 하지만 아이는 단호하게 그 강아지를, 저 구석에 있는 강아지를 살게요 라고 강아지를 사옵니다.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그 강아지의 결함이 이 아이로 하여금 그 강아지를 선택하게 만들어줬어요. 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영성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마음대로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제가 이 글을 아침 묵상 글에 올려놨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댓글로 올려준 게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일로 지방에 가게 되었고 한 아이는 안고 한 아이는 유모차에 태워서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들어가는데 앞에서 안내위원이 막더랍니다. 안 돼요. 아이들은 못 들어가요. 정숙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우리 목사님이 방송에 나갈 설교를 녹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지 방송을 위한 행사를 하는 건지 예배 시간에 로비에서 쫓겨나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목사님,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교회 요 전 예배 9시 50분 예배가 CTS 방송에 생방으로 늘 나갑니다.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이 방송을 생방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방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방송 때문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방해를 받는다면 저는 절대로 방송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보낸다면 내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CTS 방송국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예배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가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방송국엔 죄송하지만 방송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아니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들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여로보암을 통해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그가 선택했던 일들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왕들의 범죄의 씨앗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우리 사역의 완전함, 우리들의 삶의 완전함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저는 저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를 다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서야 될 자리에서, 가야 될 길에서 잘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고서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 우리들이 얻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이르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하고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 각자 자리로 흩어질 때에 힘과 위로가 되는 귀한 예물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